베드로 후서 7번 메시지 신성한 공급 7.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5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을 누림으로써 미덕을 발전시킴. 5절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바로 이런 까닭에 또한 모든 열심을 더하여 너희 믿음의 미덕을 미덕의 지식을 넘치게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미덕이라는 말은 3절에서 언급된 미덕을 가리키는데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대해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미덕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의 풍성들에 대한 여러 면들을 나타내는 신성한 본성과 관계에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있는 미덕은 4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의 체험, 즉 신성한 본성의 누림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풍성들의 여러 면들에 참여할 때 이 풍성들은 우리의 미덕이 됩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와 다정함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을 누립니다. 그럴 때 이 거룩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미덕이 됩니다. 기타 다른 신성한 속성들을 누리는 경우에도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미덕의 본질과 요소는 하나의 씨인 믿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씨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체현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 되셨습니다. 이 체현에 대한 우리 속에서의 반응 혹은 반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또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씨인 믿음 속에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 모든 풍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지닌 이 믿음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이 씨를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발전에서 나오는 맨 처음의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므로 미덕은 신성한 본성을 누린 결과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누린 결과입니다.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5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미덕의 지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덕에는 신성한 생명과 경건 및 신성한 본성의 참여함에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공급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식은 얕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모를 수 있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관한 것을 전혀 모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믿는 이들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지적할 때 그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이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라는 것과 오늘날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심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깊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피상적인 지식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있어서 근본주의적일지는 몰라도 피상적으로 근본주의적일 것입니다. 피상적인 근본주의는 사실상 영적 감각들을 무디게 만드는 일종의 마약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근본주의의 영향에 의해 마취되어 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과 누림으로 갖는 것에 관해서 그들과 얘기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의 구성 성분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이단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며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좌 위에 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존재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 같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모독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피상적인 지식을 가진 혹자는 또한 연합의 문제를 반대합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은 소재를 만들기 위한 기름과 고운 가루의 연합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합의 개념은 틀림없이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떡, 곧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심과 그분을 먹는 자는 누구나 그분으로 인해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은 소화되고 동화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근육조직과 세포와 연합됩니다.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이 연합을 암시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소화와 동화는 단연코 연합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바로 우리의 체조직과 연합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우리의 영적 존재 안에서 그분을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때 그분은 우리와 우리는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진리의 깊은 지식인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장 5절에서 말한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시고 33년 반 동안 땅 위에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은 모두 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셨으므로 더 이상 신성의 요소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성의 요소를 가진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인생과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의 요소들도 포함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정을 거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이 이질적으로 들리거나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장 5절에서 말한 바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미덕에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넘치게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믿는 이들에게 합당한 지식이 없다면 어찌 1장 5절부터 7절에 기술된 발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떠나서는 이런 발전을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믿는 이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온전한 지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믿음이 그들 속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씨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에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이 노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종교적 이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와 경건. 6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 절제란 그 정욕과 욕망과 습관에 있어서 자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지식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절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절제의 인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절제는 자아에 관계된 것이고 인내는 타인과 주변 환경에 관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를 가져야 하며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그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에게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예컨대 당신이 자신의 환경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괴로움을 당할 때 당신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 인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우리의 인내에 경건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모양, 즉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아를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견뎌 나가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경건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귀한 사랑의 필요성. 7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표현인 경건에 형제의 애정인 형제 우애가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 것처럼 7절에서 사랑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페인데 그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형제 우애보다 고귀하며 인간의 사랑보다 능력이 있어서 보다 강하고 수용력이 있어서 보다 위대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랑이 다소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치료를 촉진시키는 생명 공급과 항생물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에 아가페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에는 이와 같이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는 신성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형제들을 합당하게 사랑하게 하는 지혜를 공급해주는 사랑입니다. 간혹 우리는 남들을 어리석게, 즉 그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랑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생명 공급을 받아 영양 공급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양 공급을 할 뿐 아니라 치료를 촉진시키고 병을 예방하는 영적 항생물질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항생물질을 그들 속에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에게 어떠한 부족이나 약함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안다고 합시다. 당신은 가르침이나 교정이 그 형제를 돕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형제는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생명 공급을 받고 자기 속에 있는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항생물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어리석지 말고 분별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영양 공급을 하고 그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높은 목적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별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늘 분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것을 지혜롭게 행하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보류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분별있게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되 분별있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에는 언제나 어떤 정도와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과도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를 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형제에게는 보다 큰 분량의 사랑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형제 우애로만이 아니고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조류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 흔히 우리의 형제 사랑은 감정의 조류에 좌우됩니다. 우리의 감정적 조류가 높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의 조류가 낮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들의 감정적 조류가 높을 때 그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조류가 낮을 때 그들은 전혀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제는 성도들을 사랑하되 변하기 쉬운 감정의 조류에 따라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신성한 사랑은 감정의 조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그 근원을 신성한 생명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조류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런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일관성을 가질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접촉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면에서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분별있게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어떤 분량만큼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그만큼의 사랑을 측정하여 배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제에게는 그의 필요를 채우는 다른 정도의 사랑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도 이런 신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고 명합니다. 여기에는 고귀한 사랑이 요구됩니다. 자매들은 흔히 남편을 감정적으로 분별이나 한계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한 자매는 감정이 즐겁거나 기분이 좋을 때에는 그에 따라 남편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요 아가페의 요소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많은 체험을 가진 다른 어떤 자매는 일관성 있게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되 언제나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분별 있게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확실히 고상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합당한 분량과 분별을 갖게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형제 우애를 언급한 후에 계속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석가들은 여기서 잘못 해석하여 베드로가 먼저 형제들을 위한 사랑을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을 발전시키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너무나 얕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우리의 형제 우애 안에 아가페적 신성한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과 왕의 직분. 8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는 만일 이 모든 미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넘친다면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며 그의 지난 죄들을 정결케 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모든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명합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감이 너희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공급되리라. 이 영원한 왕국 안에서 우리는 신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려면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숙이 없으면 왕이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설사 주께서 성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보좌에 앉혀주시려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의 직분을 행사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하게 자랄 필요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1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성숙하게 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동일하게 보배로운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으며 이 믿음은 만유를 포함한 씨입니다. 신성한 모든 풍성들이 이 씨 안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미덕으로 발전시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미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성장하여 결국에는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것이요, 바울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될 자격을 갖게 되고 장비될 것입니다.